하나님 살아계시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 금년의 추석은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9월 24일. 그런데 우리 교회는 추석을 하루 앞당겨서 지난주일 9월 23일 우리가 푸짐한 점심상을 추석 점심상을 받았고 또 추석을 잘 보냈습니다. 유교의 영향을 받았던 조선에 기독교가 그렇게 전파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가운데 이시조선 시대는 뭐 명절이 되면은 조상 제사를 섬기는 일이 전통이었는데 예수 믿는 신자들은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믿는 사람은 조상도 모르고 또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다라고 하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실제 우리가 기독교가 불의의 종교가 아니고 그죠? 이스라엘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주셨습니다. 10가지 계명 가운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계명은 인간 관계 사이에서 사람을 향한 계명인데 그 사람을 향한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 제5계명이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 기독교도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라, 모시라. 실제 기독교는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family value, 가족 사이의 이 가치를 중요시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Divine Institute, 신적인 기관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21세기는 가정도 흔들리고 교회도 흔들리고 이런 이 사회의 기존 가치와 질서가 무너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이럴 때 우리는 말씀으로 또 돌아가야지 살 길이 생깁니다. 지난주일은 레위기,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레위기 1장 3절까지 그 말씀을 통해서 만나러 오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는데 출애굽기 1장 3절에 보면은 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에 계시는 천막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중에 계시기 때문에 이 장막을 성막, 태베네컬이라고 불렀고 또 이 장막 가운데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만나셨기 때문에 The Tent of Meeting, 회막, 만나는 천막이다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막으로 모세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레위기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레위기 1장 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나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할 때 이런 방법으로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가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게 됩니다. 구약시대에도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 또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참 예배자가 되라는 말씀으로 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 있다. 레위기 1장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제물을 받으세요? 첫 번째 제물을 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제물을 받으시는지 알려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한국에 뭐 저도 전후 세대니까 우리 아버지 세대의 고생을 잘 모르지만은 보릿고개가 있은 50년대, 60년대 저도 60년대를 지났기 때문에 그 시절의 추억 가운데 하나가 그때는 거지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살던 경상도에서는 대구에서는 거지를 걸뱅이라고 했습니다. 거지가 와서 이제 아침마다 동량을 다니잖아요. 동량을 대문을 두드리면서 하는 이야기 뭔가 하면은 먹다 남은 밥이나 식은 밥 있으면은 한 술 주십시오 하잖아요. 그러니까 배고픈 거지가 찬밥, 더운 밥 가릴 필요 없이 무슨 밥이면 되니까 찬밥, 더운 밥 관계없이 밥 달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한국에서는 축구의 인기가 대단합니다. 금년에 그 아시안게임이 열렸는데 가장 관심이 있었던 아시안게임 중 하나가 축구, 한국이 축구에서 금메달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것은 손흥민이라고 하는 선수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게 되면 군 면제가 되니까 여러분 이게 보이는 이 손흥민, 오늘 한번 손흥민 이름을 치니까 손흥민 나이, 종교, 여자친구 이런 것들이 싹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기독교인이더라고요. 기독교인이고 한번 가보니까 실제로 이게 보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본인이 운동장에 뛰지 않더라도 고개를 숙이고 경기가 잘 되도록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지금 영국에서 손세이셔널 인기가 있으니까 손세이셔널이라고 부르는데 그 손흥민 선수 2017년에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4월 달에 최우수 선수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잘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고 난 다음에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 내용이 뭔가 하니까 이랬습니다. 아직도 배고프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나는 한 번 최우 선수로 선정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최우 선수가 되고 싶고 우승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찬양을 받으시고 또 교제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고 예배를 원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아무 제사나 아무 예배나 다 받지 않으신다. 실제로 레위기 1장 말씀이 그것을 알려줍니다. 레위기 1장 3절에 보면은 제물을 드릴 때에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나님께서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도록 제사를 드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는 제사가 있다. 그렇다면 받지 않는 제사도 있다. 받지 않는 예배도 있다는 것을 동시에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는 구약의 5대 제사가 소개가 됩니다. 1장에는 번제, 2장은 소제, 3장은 화목제, 4장에서 6장은 속죄제, 7장은 속건제. 그러니까 구약의 5대 제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 레위기의 거의 4분의 1 정도가 어떻게 제사를 드리느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는 뭐냐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레위기 1장은 이 burnt offering, 이 번제를 말하는데 1장 3절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흠없는 수컷으로 1장 3절에서 7장까지는 9장까지는 수컷 흠없는 소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고 레위기 1장 10절에서 13장 13절까지는 양이나 염소의 수컷 흠없는 번제를 드리라. 그리고 레위기 1장 14절에서 17절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번제로 드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여러분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17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그리고 18장에서 27장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라. 믿음과 생활이 이렇게 조화가 된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드린다, 기도한다 여기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자로 바로 살아가는 것이 균형 잡힌 삶.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야고보 2장 17절에 이런 말씀하셨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알기도 하고 율법을 알기도 하고 그런데 실천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과 실천이 조화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레위기 1장을 보면은 번제로 드리는 제물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형편을 따라서 소를 드릴 수도 있고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도 있고 또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드릴 수 있는데 저는 이 레위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재물의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의 형편을 따라서 돈이 능력한 사람은 소를 드리고 살만한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드리고 그게 안 되면은 비둘기까지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4장에서 6장에는 속죄제가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속죄제를 드릴 때에 죄를 사하는 제사죠. 레위기 5장 11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두 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를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황을 놓지 말고. 자, 여러분 속죄제사라는 것은 속죄제사를 드릴 때 중요한 원칙은 피가 따라가야 된다. 여러분 피가 따르려고 하면은 짐승을 잡아 죽이고 짐승을 죽일 때 피가 나오면 이것은 죄를 사하는 제사였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소제라고 하는 것은 grain offering, 곡식으로도 제사를 드리지만 속죄제는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히브리 9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시대에 죄를 용서받는 제사는 반드시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지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속죄제를 드릴 때도 동물을 잡아 드릴 형편이 안 되면은 형편이 어려우면 그러면 고운 가루, 밀가루도 드리라고 하셨다. 그게 하나님 우리가 이 레위기를 읽어보면은 제사에는 제물이 다가 아니고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4장에는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제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자 여기 보면 가인은 농부였기 때문에 여러분 some of the fruits of the soil 그러니까 과일과 땅에 나는 것을 농산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4절 아벨이 드린 제사가 나오는데 읽읍시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자 여러분 농사짓는 사람은 농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또 목축하는 아벨은 양으로 제사드렸다. 지극히 당연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4절 5절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제가 그 국민학교 다닐 때 주일학 선생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가인은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 왜냐하면 아벨은 양을 잡아서 드렸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이게 실제로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성경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누굽니까? 그의 제물 그리고 가인과 그의 제물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만 받지 않으시고 누구라면 가인도 받지 않으시고 결국은 제물이 문제가 아니었고 제사드리는 사람의 문제였죠. 마음의 문제였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 속죄제를 드릴 때도 하나님은 동물을 잡아서 피를 원하셨지만은 형편이 안 되면은 곡물 가루로도 하나님은 받으셨다. 예외를 허락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결국은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다.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절대 진리나 절대 가치, 절대 기준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수용합니다. 모든 게 상대적입니다. 나도 맞고 너도 맞고 모두가 맞다. 여러분 10월 29일에서 11월 2일까지 우리 노회와 총회가 필라델피아에서 모입니다. 보통은 휴스턴에서 고신 우리 재미 고신 출신의 우리 목사들은 보통 함께 가는데 금년에는 우리 휴스턴 역사 이외로 처음으로 각각 다 자기들이 비행기를 끊어서 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어딥니까 부시 공항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어가 차라리 나는 가까이 있는 하비에서 사우스웨스트를 타고 내시비를 거쳐서 저는 필라델피아로 갑니다. 한빛교회 목사님은 바로 부시에 가서 거기서 유나이티드를 타고 필라델피아로 갑니다. 또 한 분 윤덕곤 목사님은 하비에서 볼티모어로 가서 거기에서 렌탈카를 해서 본인은 필라델피아로 가겠다. 그러니까 돈을 계산해보면 그게 제일 싸다고 그렇게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항공편은 다르지만은 가는 방법은 다르지만은 가는 목적지는 됩니까? 필라델피아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어쨌든 가면 된다.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렇죠. 내가 이슬람을 믿든 힌두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종교는 다르지만은 목적지는 같다. 모든 종교에는 길이 있다. 여러분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의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다 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솔로스 크리스토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솔라 스크립츄라,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끝까지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세상을 사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 말씀이 만인구원설. 그죠?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고 하는 만인구원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를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정도로 십자가에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 영생을 얻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인구원설이나 또 종교다원주의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면 길이라고 할 때 the way, the truth, the life, 유일한 길과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만이 십자가만이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과 영생이라는 유일한 길로 믿고 있는데 여러분 가인과 에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제사를 드릴 때에 곡물로 제사를 드렸던 또 양으로 드렸던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고 드리는 사람이 문제다 하는 것을 알렸죠. 구약시대에 레위기 1장 7장까지 제물을 드릴 때에 어떤 제물을 드리는지 관계가 없지만은 흠없는 것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 다시 한번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벨과 동시에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던 제물을 드렸던 아벨도 그 마음을 보시고 받아주셨고 그의 예물도 받으셨지만 만약 가인이 그의 제물과 그의 바른 마음으로 드렸으면 하나님은 가인 과인과 그의 제물도 받으셨지만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제물과 그도 받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방법으로 하나님께 가라고 오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오늘 레위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제물이 되면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가 가축 중에서 가축 바로 집에서 기르는 그런 짐승을 말하죠. 레위기 1장 2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자, 가축.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0절은 예수님의 공생애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겨둔 그 사건입니다. 우리가 주님은 온유하신 주님이죠. 겸손하신 주님이시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이제 마지막 한 주를 남겨두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다음날 성전을 방문하셔서 성전을 청소하셨던 사건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돈을 바꾸는 환전상들, 비둘기를 파는 동물을 파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채찍으로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구리를 만들었다라고 화를 내셨습니다. 왜 온유하셨던 주님께서 환전상에 이 환전대를 뒤엎으시고 또 동물들을 채찍으로 다 쫓아내셨느냐. 주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패스오버 유월절이 되면은 오늘 레위기 1장 2절 말씀처럼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을 예물로 드릴지니라 하는 말씀을 따라서 자기 집에서 기르던 가축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예물을 드려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이 방법을 다 따르지를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자기 집 짐승 가운데 흠없는 수컷을 끌고 성전에 가면은 제사장이 그 드리는 예물을 검사하고 흠이 없으면은 이제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도 된다 하면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1세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전에 오기 전에 제사장들이 미리 모든 그 성전에서 동물을 파는 사람들의 재물을 다 검사를 하고 하나님께 바쳐도 된다, 흠없다 하는 인증서를 내주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1세기에 유대인들은 여러 지역에서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었는데 가지고 있는 그 돈을 성전세로 바쳐야 되는데 그 돈을 다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당시의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편리를 위해서 마치 컨비니언스 스토어에 가서 쉽게 물건을 살 수 있도록 그 당시 성전에서는 제사장들과 또 그 안에서 비둘기를 팔고 동물을 팔고 환전하는 사람들이 서로 짜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더 비싼 돈으로 사는 사람은 고생을 하지 않아야 되고 편의를 위해서 사올 수 있고 또 파는 사람들은 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강도의 소굴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집에서 기르던 가축 가운데 소나 양이나 그리고 비둘기나 집비둘기를 가지고 오라 하셨을까? 여기에 중요한 가르침이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편을 따라서 재물은 다르게 드릴 수 있지만 그 재물을 가지고 힘들게 오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도 깨닫고 또 앞으로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서 죽어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을 느끼라고 했는데 그 모든 과정은 생략하고 서로 자기의 편함을 위해서 그렇게 예물을 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그들의 행들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당시에 소를 드리느냐 비둘기를 드리느냐 우리의 눈으로 보면은 아 소를 드린 사람은 많이 드렸구나 또 그리고 비둘기를 드리면 뭐 그렇게 큰 것을 안 했구나 우리는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소를 드리든 또 비둘기를 드리든 양을 드리든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또 그것도 안 되면은 밀가루를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제사의 방법대로 하면 받으셨는데 1세기의 사람들은 주님 사회 가실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자기의 방법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님은 그것을 책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이 시간 하나님께로 드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 흑인 교회 주일 예배에 가는 모습을 보면 저도 보면은 그들은 주일 예배를 가면은 발끝부터 시작해서 머리끝까지 토랄 패션이죠. 완전히 교회 갈 때만은 최선으로 갑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갈 때 치장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 가운데 중심이 있다고 하면 참으로 좋은 일이죠. 제가 주일 학교 다닐 때에 그때 선생님이 이런 여러분들 하나님께 헌금을 바치려고 한다면 돈 가운데 제일 깨끗한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헌금을 바칠 때 보면 이렇게 다리미로 달에 가고 그렇게 그죠? 그러면 그 마음이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드리느냐 이것을 구약의 흠없는 수컷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그 결국은 재물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제사 제물을 드린다가 아니고 내가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구약의 제사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나는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내 마음과 내 모든 정성이 이 예배에 함께 가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배자가 되라. 그러니까 지금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직접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레위기 1장 말씀을 읽어보면서 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레위기 읽었지만은 잘 모르고 그렇게 주의를 요하지 않고 지나갔던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디디시어 닥터를 하면 의사 보고 왔느냐 얼굴 쳐다보는 게 진료하고 왔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잖아요. 여러분 같은 표현이라도 용어를 잘 선택했는데 여러분 예배 받니 하는 그런 표현 들어봤죠. 예배 받니.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뭡니까? 드리는 거잖아요. 물론 예배 받니 하면 예배에 출석을 질문하는 묻는 질문인데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드리는 것이다. 표현의 문제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의 예배들, 큰 대형교회들을 보면 그 예배가 한편의 드라마처럼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 교인들은 마치 예배의 쇼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봅니다. 그리고 지금 예배가 현대 예배는 점점 보여주는 쪽으로 보는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예배 참석하는 성도는 오디언스, 청중이 아니죠.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제물로 내가 예배자로 드려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할 때 모든 것은 구약 시대에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제사의 모든 절차를 다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제물을 드린 사람은 그 제물을 가져가면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그 제물의 모든 것들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레위기 1장 말씀을 자세히 오늘 본문만 봐도 제사장이 모든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제사장은 그저 도와주는 일, 보조 역할이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가져왔던 그 제물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모든 것들을 다 했음을 봅니다. 레위기 1장에는 번제물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보면 1장 3절에 자기 집에서 길렀던 가축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선택해서 그 제물을 이제 데리고 성전으로 갔죠. 그리고 성막에 데리고 와서 그 다음부터 제물을 드릴 때까지는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모든 일들을 다 했습니다. 레위기 1장 4절에 보면은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자기 가축 가운데 짐승을 끌고 와서 그 짐승 머리에 안수를 하죠. 안수하는 의미가 뭡니까? 이 소가, 이 양이 나 대신에 죽습니다. 바로 죽는 것은 바로 나입니다 하는 그런 표현으로 안수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난 다음에 레위기 1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여기에 그라고 나와 있는데 이 그가 누구입니까? 제사장이 아니고 제물을 데리고 왔던 사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수송아지를 잡았다, 죽였다 말이죠. 그러니까 송아지를 데리고 와서 그 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난 다음에 그 송아지를 직접 죽였습니다. 죽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뭘 했습니까? 1장 9절 말씀해 보면은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라. 자, 봅시다. 제물 드리는 사람이 자기의 가축 가운데 짐승을 데리고 이제 성막에 와서 제사장이 이 제물은 흠이 없다, 드려도 된다라고 결정이 되면은 동물을 안수하고 죽이고 그리고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내장과 정강이를 물에 씻어서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로 만들면은 제사장은 그것을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에 태우는 일만 제사장이 했다. 결국은 구약시대의 제사도 제사장의 전유가 아니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주관자였고 제사장은 도와주는 보조 역할을 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목사가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인도하고 그리고 설교하고 사회를 보고 그 설교를 진행하는 자이죠. 성도들은 그저 예배에서 예배를 보는 사람이 아니고 직접 이 예배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 내가 드려져야 된다. 마치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린 사람이 짐승을 데리고 와서 그 머리에 안수하고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씻어서 다 바치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시간이 되어야지. 내가 목사가 아니고 내가 이 예배의 주최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제사가 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제사를 드린다고 할 때 제사장이 제사를 주관했던 것이 아니고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했고, 또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은 그냥 청중 예배를 그냥 보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직접 하나님께 나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지 그 제물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에 그죠? 그때는 신부 사제가 있었고 그냥 평신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는 그저 그렇게 갔지만은 중세 종교 교육이 뭡니까? 사제만이, 신부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다. 만인 제사장. 목사만이 제사장이 아니고 한 사람은 한 사람의 성도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제사장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주된 모토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말은 나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오늘 레위기 말씀을 읽으면서 아, 구약시대에 제사장이 모든 것들을 다 했고 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제물만 바쳤으면 되었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구약시대에도 어떤 제물을 드리냐보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중심이 더 소중했고 그리고 제물을 드릴 때는 제사장이 그 제사를 주관했던 것이 아니고 바로 제물을 드렸던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